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나 지진, 심각한 사고, 테러 행위, 전쟁, 그리고 성적 학대 또는 왕따나 폭력과 같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장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삶의 그 위기를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 오히려 외상 전보다 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상 후 성장은 외상 사건, 즉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말하는데 외상 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나 전문가의 지지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대홍수 심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예배 드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대홍수로 인해 황폐하고 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셔서 노아를 축복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신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나 노아나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라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면 노아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적일 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노아처럼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진 황폐하고 공허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의 말씀을 이제 노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노아가 이어받게 하셨는데 죄는 노아의 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러한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이 모든 생각과 그러한 계획이 악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의 바이러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한다 해도 사람의 악한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시작할 때 뭐 대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이 세상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르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남게 하셨고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이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과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짐승들이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짐승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으로 세워진 관계는 언제든지 깨워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데 죄가 없는 세상은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근데 죄로 오염된 세상은 그렇지가 않는데 어린아이들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만 보면 어떻게든 같이 놀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강아지는 공격적이라서 어린아이만 보면 물려고 막 덤벼드는 그러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유치원을 이제 제가 데리고 갈 때 저희 동네에 이제 어떤 애완견이 갑자기 저희 아이들을 보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도 보고 달려오는지 제가 몰라서 이상하다 이랬는데 막 저희 아이를 보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완견을 발로 찰 수는 없으니까 얼른 그냥 차 안에 넣고 그렇게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완견은 막 그 차를 보고 막 짖었는데 애완견이 어린아이만 보면 그렇게 달려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작고 만만해 보이니까 때론 공격적으로 돌변해서 어린아이를 공격하던 그러한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순했던 그러한 짐승도 갑자기 공격적으로 돌변을 할 수 있는데 두려움과 무서움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녹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육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홍수 심판 후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라라는 명령 중에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육식을 할 수 있어도 짐승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은 타락한 후에 결국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뭐 개인적으로 복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죽고 사는 것, 그러한 선택사항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죽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자신의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을 허락해 주셨는데, 국가는 사람의 이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사람의 악한 이러한 본성을 제어해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재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이 땅에 다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전과 달라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난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언약의 그 대상을 보면 노아와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 모든 생물까지 포함된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은 이것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세상에 비만 내려도 또 홍수 심판 같은 그러한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재난을 겪은 후에 생긴 트라우마가 무서운 이유가 뭔가 하면, 비슷한 상황만 생겨도 그날의 기억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드라마의 비슷한 장면만 나와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있어도 인생의 시간이 거기에 멈춰버린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미 지나간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트라우마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얼마든지 새 인생을 살 수 있고 과거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언약이 노아의 언약인데, 아무리 구름이 잔뜩 낀 세상이라도, 또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또 이상기온으로 수많은 자연재해가 세상 곳곳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를 보존해 주겠다라는 언약이 노아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구원의 기회를 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맺은 그 언약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뜬 이 아름다운 일곱 가지 색깔의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무지개는 왜 뜰까입니다. 2022년 대통령 취임식 날에 하늘에 무지개 구름이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대통령 취임식 날 이 무지개가 떴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에 보면 기억하리라, 기억한다,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기억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러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대로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이나 이후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죄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가운데 이 죄를 보고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 때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스스로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는 말은 죄악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이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원어적인 의미에는 캐세트라는 단어를 써서 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어에는 이 활을 보우라는 단어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영어로 하면 레인보우가 되어져서 이 레인은 비라는 단어이고 보우는 활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것이 합쳐진 말이 무지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일곱 가지 무지개 색이 활처럼 아름답게 하늘에 그려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 활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땅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활은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 활로 만약에 활을 쏜다 하면 결국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이제 화살을 쏜다라고 한다면 그 화살은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진노의 화살이 땅에 쏟지 않고 결국 자신에게 쏟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하고 가득 찰 때 이 죄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진노의 화살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하늘로 향하게 되어져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하늘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늘 무지개는 결국 구원의 무지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무지개가 내 속에 나타날 때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속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황폐해지고 그렇게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속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람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도, 무지개의 구름, 십자가가 나타나야 하는데 결국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구름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세상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무지개가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무지개가 이제는 내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무지개가 내 속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속에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인생이 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을 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라 곳곳 세계 열방 곳곳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